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4장 7절부터죠. 예, 제가 잘못 읽었네요. 4장 7절부터 18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말씀만 읽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또 댁에서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앞에 구절까지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된 천국의 영광과 축복의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물론 이 서신을 쓰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그 문제와 죄를 다뤄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서신을 쓰지만 고린도 교회만큼은 특별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한심하고 연약해 보이고 문제가 그렇게 많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시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현실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생각과 뜻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그 앞에 3장 18절에 가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첫 창조 때에도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던 그 모습처럼 죄의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 죄인들에게도 참빛 되신 예수님이 비춰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고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다가 결국은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를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천국의 영광과 축복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앞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한심한 고린도 교회도 지금 영광 중에 있고 이 영광 속에서 또 영광에 이를 자들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데오빌로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아직 그 영광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현실로 아직도 너무나 한심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소유하고 누리게 하셨죠. 아직 우리의 현실로 완전히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완전한 영광에 이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현실, 우리 육체의 현실이 아직은 미약하여 그 영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알려주세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의 영광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느냐. 영광에서 영광이라면 이 땅에서도 영광이 있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영광, 이 교회의 영광이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원어에 보면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그러나 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7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보배로운 영광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이라. 보배를 분명히 소유하고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질그릇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 뜻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이 영광의 보배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세상의 현실, 육체의 현실로는 그 영광이 아직 드러나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체의 현실로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 육체적으로 좋고 나쁘고에 대한 현실로 그 영광을 확인하거나 증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어디 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복음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한 영광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5장 뒷부분으로 가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확인하지 말고 믿음으로 확인하라. 믿음은 항상 어디로 와야 돼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여전히 질그릇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들이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질그릇에 비유하시는 걸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질그릇을 알려주실 때 현실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 현실이 아닌데 첫 번째 현실이 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진흙으로 빚은 그릇이죠. Jars of clay라 그래요. 진흙으로 빚은 그릇. 먼저 우리가 여기서 질그릇 할 때 한번 처음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질그릇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을 빚으시고 만드신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질그릇이 쓰여져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가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사롭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자들을 더욱 예수님 닮도록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인은 한 번 빚으셨지만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화해 가시는 하나님. 로마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질그릇으로 온 사람을 창조하셨을지라도 어떤 것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드셨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신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빚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고 지금도 예수님 닮아가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다. 여기에 질그릇이 가리키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알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의미보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질그릇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의미하고 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세상적인 육체의 현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현실로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질그릇이라는 것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릇으로 여겨졌냐 하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해서 매우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릇을 가리킬 때 이 질그릇이 쓰여져요. 질그릇이 있다면 또 어떤 그릇도 있었을까요? 뭐 녹그릇도 있었겠고 은그릇도 있었겠고 금그릇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릇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그릇, 가장 하찮은 그릇, 거기다가 조금만 충격이 와도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릇, 너무나 연약한 그릇을 가리킬 때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질그릇과 같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질그릇이 그래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이 땅에 속한 육체의 현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우리가 다 질그릇 같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의 육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다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보배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여전히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너무나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질그릇이라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어야 그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두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질그릇 같을지라도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삶을 구원하셨고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뒷부분에 말씀하시듯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능력이 커서 금그릇 은그릇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빚어가시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성도들만 누리게 하신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는가?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은그릇 금그릇같이 만드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오는 8절에서 9절에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땅에서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알려주는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고 현실이라는 거죠. 어떤 주석을 보면 지금 이 8절에서 9절의 모습은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사방으로 적들에 둘러싸여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군사의 모습. 사방이 적이에요. 너무나 미약해서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구절을 풀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마치 영적 전쟁터와 같고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군사로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에 둘러싸여 있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 현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실 속에서도 결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속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그 누구도 어떤 대적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맞이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보화 대신, 보배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하신 그 보배, 그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느냐? 우리의 고난을 통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이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느냐?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래서 이어오는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다 연결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다 질그릇 같아서 보잘것없고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하찮은 자들일지라도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통해 버림을 받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소유한 영광의 보배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 죽음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우리가 소유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으로 금과 은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기까지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짐으로써 우리가 소유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 복음의 비밀이라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걸까요? 아니 좀 우리가 좀 좋은 그릇이 되게 해줘서 영광 돌리면 안 돼요? 왜 우리를 질그릇같이 부르시고 그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걸까요? 왜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보배가 빛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십자가 죽음에 넘겨지기까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된 삶으로 부르셨으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증거하신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육체의 모습 외모적으로는 정말 아무 보잘것도 없는 그리고 그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신 그리고 이 세상 지위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모로만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소유하신 영광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배로 보지 않았어요. 왜?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 영광을 조금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진리 복음을 전하시며 죄인들에게는 거부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신 천국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인자가 들려서 가장 영광 받을 때가 올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때, 예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는 때 언제였어요? 질그릇 같은 예수님이 완전히 깨지실 때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당하신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현실과 같았다는 거죠. 사방으로 적으로 둘러싸여서 우겨쌈을 당하시고 답답한 일들로 둘러싸여 있고 핍박을 받으시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며 다 세상적으로는 망하고 지는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천국의 즐거움 바라보시며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예배의 싸움을 싸우셨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난 예수님의 보좌와 같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예수님이 소유하신 천국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까지 참여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는 것으로 이 땅의 영광을 누리고 증거하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이해한 후에 자신의 삶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것이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의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저렇게 고난받는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될 수 없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는 문제였어요. 저렇게 고난받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 말씀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공격받았어요. 왜? 고난 때문에. 고난이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의 영광을 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로 가면 더욱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고백까지 하세요. 그래서 당시의 거짓 사도들 세상 영광을 가지고 육체의 자랑으로 자신을 참사도로 증거하고 교회와 성도들까지 그런 육체의 자랑과 세상 영광으로 자신을 자랑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사도의 일꾼임을 오히려 고난으로 증거했어요. 그리고 고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11장 23절에서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예, 찾으셨어요? 11장 23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할 때 이렇게 고난으로 증거하세요. 이런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즉,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이 깨지고 부서져서 자신이 소유한 영광의 보배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로 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영광,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짐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복음의 비밀이 사도 바울만 아니라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참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누리는 영광과 축복은 고난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끝까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것을 꼭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 영광을 증거하신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의 삶도 바라보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난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한 자들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의 것이면 은혜롭고 감동적인 것이 되는데 내 간증이 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소유한 영광의 보배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야 드러난다는 복음의 진리, 삶으로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내가 금같이 되고 은같이 되고 훌륭한 그릇이 되어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을 더 원합니다. 모든 복음의 원리가 다 같아요. 세례요한이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여야 하리라.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흥함으로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을 굳게 해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나를 통해 증거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은 누구의 길, 누구를 따라가는 길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고 믿는 걸까요? 예수님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삶이셨지만 이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고난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영광도 예수님 고난에 참여되는 것을 통해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그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것이라. 이 말씀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의 축복은 참 보배로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광이에요.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뭘 알려주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한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이 와야 돼?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기뻐하라고까지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자취를 기쁘게 따라가라.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따라가라. 베드로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 나타났을 때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이 고난을 위하여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따르라. 어디까지?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까지.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성도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나 벌로 인해 찾아오는 것은 절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나 형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허락하시는 고난. 그리고 더욱 사단을 닮은 옛사람에서 죽고 예수님 닮은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고난. 이 세상에 속한 삶에서 천국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받게 하시는 고난.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세요. 어느 고난 하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이 고난을 통해 계속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심으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소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은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와 간구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야곱과 씨름하여 주심으로 야곱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기를 징계하기까지 하여 주시기를 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그저 고난을 없애달라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저 애서의 문제를 해결시켜달라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셔서 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쁘신 뜻에 우리의 기쁨을 두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하심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 예수님 형상으로 빚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영광 드러나도록 자라가게 해달라.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이뤄가시는 또 하나의 복된 현실이 있다고 하십니다. 12절에 가보시면 오늘 보면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죽기까지의 자신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나누게 하신 교제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으로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사망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지만 그로 인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삶까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죽기까지의 고난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으로의 구원을 위해 쓰여지게 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즉, 나의 고난은 나의 하나의 고난과 유익을 위해 쓰여지는 것만 아니라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형제 자매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고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나 하나의 고난과 유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지체로 있는 이 교회가 함께 예수님 형상으로 자라가는 데에 쓰여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때도 개인적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한 몸으로. 이 현실을 고린도서 1장에서도 알려주셨어요. 1장 5절에서 6절에 가면 우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서 1장 5절에서 6절. 예, 고린도서 1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시죠? 자신이 받는 고난이 다른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 쓰여진다. 또한 자신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위로가 같은 고난을 겪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게 하여 그들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교제 나누는 것에 사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각 성도의 고난은 전체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 서상경 성도님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예배의 삶 기뻐하시면서 이겨나가시는 그 모습이 그분 하나의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쓰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인내할 힘을 주고 위로받게 하신다는 거죠. 함께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여러 고난과 인내가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굳게 하고 이 교회를 한몸된 것에서 자라가게 하는데 씌어진다는 것을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지금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받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신의 고난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기쁘게 받겠다. 이 고난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여기까지 갈까요? 더 고난받게다. 그래서 더 예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더 교회에 큰 유익이 되겠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한 것,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유하게 하신 보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질그릇 같은 죄인 안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소유한 자들이 가장 복되고 귀한 분들이에요. 이 보배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 거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고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고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원토록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그 고난을 통해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계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소유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기뻐하시고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날을 소망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정말 깨어지기 쉬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것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오히려 교회와 형제들을 굳게 하고 유익을 주며 또 함께 한 몸으로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신 그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서 저희들 더욱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려는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